할렐루야. 저 이렇게 보면은 우리 맨 앞에 그 줄이 그 은혜 받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에 앉으신 분들이 뭐 은혜 못 받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맨그 앞줄에 항상 보면 우리 그 에스더 자매님이 맨 앞자리에 계속 자리를 지키시면서 은혜 받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은 눈을 뜨고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하죠. 상관이 없어요. 눈을 뜨고 하든 감고 하든. 그러나 눈을 뜨게 되면은 옆에 사물이 보이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눈을 감게 되면은 그 사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집중할 수가 있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맨 앞에 앉는다면은 뒤에 앉는 것보다 이렇게 더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 받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앞으로 나오는 거는 좀 민망하잖아요. 늦게 오는 것도 미안한데 그러니까 뒷자리는 남겨주시고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로 해주시면은 앞으로 와서 앉으시면은 우리가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ппа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고 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로마 장교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선택받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물음의 답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이라 그랬어요. 각 나라 중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떠한 나라의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righteousness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dikaiosune라고 합니다. 이 dikaiosune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는 정의와 공정, 정직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정직과 공정.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하면 자기를 경외하며 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회복해야 할 급선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공정과 정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 경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레업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취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겉모습에 마음을 쓰게 되죠. 실제로 외모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어느 여자대학에서 한국이 아직도 능력 위주보다는 여성들을 채용할 때에 외모를 더 중시한다는 실험을 실제로 행한 그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졸업생 중에서 인물이 예쁘고 몸매가 날씬한 그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채용되는 비율을 보게 되면은 실력은 많지만 외모가 조금 모자라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능력이죠. 성실성 위주라고 하지만은 처음 대하는 그 모습의 인상이 좋아야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즉 취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취할 때에 외모를 보지 않고 외모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만, 자기들만이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고정관념을 깨뜨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성취한 이런 사람보다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 장교였습니다. 선택받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은 모든 면으로 보아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자기들만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하지 아니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이 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먼저 이 뜻을 알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1절을 더하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고넬료에 무엇을 보고 받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 그 군인 장교,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나 하는 것이에요. 그의 경건한 생활을 보았습니다. 고넬료는 군인입니다. 신분상 경건하게 살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로마 군인 장교라면은 당시에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강대국의 군인 장교가 그것도 식민지의 영토인 가이사라 빌립보 총독부에 근무하면서 속국인 유대인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것은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 어쩌면 그의 더 큰 출세와 명예에 누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정복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사회의 신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는요, 신앙의 모든 것의 총화예요. 예배를 등한히 하는 데서 문제는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제1로 와야지 자신의 성공을 위한 그 성취욕 때문에 예배가 등한시 된다면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나 자기의 바쁜 일, 모든 일을 다 뒤로 밀고 또 내가 몸이 아플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아니한다면은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는 총화예요.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많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군인 신분으로 보면은 어울리지 않는 생활이죠. 군인이라면은 용감하게 나가 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자비와 동정보다는 지배하고 군립하는 것이 신분에 어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자기 휘하에서 많은 가난한 유대인들을 도왔고 그리고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그 회당 짓는 그 일에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알려졌던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군인보다는 봉사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요. 예. 성숙한 사람은요, 군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은 더 큰 일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도 지식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도리어 꽉 들어찬 사람은 겸손해서 봉사하는 일로 눈을 돌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교만해집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1978년에 고정희건 전도자님 제 아버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이제 그 정희건 전도자님께서 산타나의 한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믿지 아니하는 그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전도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면서 미국 교회를 저희가 빌려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모든 편의를 다 봐줬기 때문에 거기서 김치도 먹을 수 있었고 냄새나는 거 먹어도 하나 불평하지 아니했어요. 그렇게 참 좋은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미국 그 성도들이요. 그런데 매주 토요일마다 한 중년 나이에 어떤 형제분이 그 교회가 상당히 컸어요. 근데 그 주변에 그 잔디도 큰데 그 잔디를 매주일마다 깎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냥 이 교회에 관리하는 사찰로 생각을 했어요. 참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 고생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떻게 해서 그분이 그걸 물어보게 된 거예요. 저분이 이 교회 사찰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분은 이게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서 그걸 안 거예요, 제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박사학위를 박사학위를 갖고 있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몇 년이 지나도록 그분이 장로였다는 사실도 몰랐고 박사학위를 두 개나 갖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만큼 드러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교회에 충성했던 이런 분이에요. 제 내리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분 성함이 라이스예요. 그래서 그 이름도 안 잊혀져요. 라이스는 우리말로 쌀 아닙니까? 아, 참 별난 이름도 다 있다 그랬어요. 미국 초마서. 예.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항상 기도의 생활을 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나흘 전 이맘때까지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노니 한 그 들었던 환상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아서 그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9시 시간, 시간을 그렇게 정해놓고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건 뭐죠? 구하는 기도예요. 달라는 기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고넬료는 후자에 속한 기도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 도중에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깊은 그 교제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 중에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고 그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들은 바대로 현실에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똑똑하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들은 그대로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말씀대로 믿었고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소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도 생활 중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들었을 때 또 그대로 행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고넬료는 하나님이 택하여 쓰실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는 이런 사람들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점은 그의 경건한 신앙 생활입니다. 요즘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에서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봅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의미는 다름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Different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경건의 모양만 흉내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은 그런 위선자들을 책망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하얗게 칠한 이 무덤은 빛을 받게 되면은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무덤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살이 썩어가는 그 부패한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겉으로는 옳게 보이는 듯하지만은 안에는 외식과 율법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질책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은 무덤을 하얗게 칠한다고 합니다. 모세율법상 그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는요, 7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뭐야, 그 무덤을 본다든지 또 이런 부정한 이런 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덤에 회치를 하얗게 하게 되면은 어두운 밤에도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피해 갈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해서 외식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의 진실한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것이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사회적 제도가 많이 좋아져서 괜찮지만은 그 옛날 초대교회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요. 남편 없이 과부가 혼자 산다는 것은 살기에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부들을 환난 중에 돌아보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고아들을 돌아보라고 한 것이에요. 그것이 경건한 자의 생활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잘 지켜 나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면은 먼저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학대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인권을 짓밟는 그런 일을 미워하고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고넬료는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기 성취의 욕구만을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자세로부터 우리도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하여서 구원의 대업을 확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들어서 자신의 대업을 성취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만일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면은 복음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장벽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정말 대단한 그런 역사였습니다. 이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이 주선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는 철저한 율법적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모두 환상의 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고넬료에게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도록 하였고 베드로에게는 보자기 속에 있는 그 이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 안에 네발 가진 그런 각색 동물들이 있었고 또 기는 것과 공중 나는 것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나 베드로는 아니 내가 이렇게 깨끗 타지 못한 것, 부정한 것을 어떻게 이걸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세 번이나 보여준 후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가서 없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이 무엇일까? 이게 무엇일까 고민하는 중에 밖에서 녹소리가 들립니다. 계십니까? 바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와서 지금 베드로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저들로부터 이야기를 다 들은 베드로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 앞에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러한 대업을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시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넬료를 부르십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건한 이 생활을 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눈여겨서 보고 계십니다. 꾸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치장을 하고 외모를 꾸며봐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받으시는 신앙의 증인이 되어서 고넬료와 같이 복음 사역을 넓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군인 장교였던 고넬료를 통하여서 그가 이 복음 사역을 넓혀 갔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아버지시여, 이제 우리도 이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이 신앙 하나님의 이 복음의 영역을 넓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